제4강의 제목은 홀 부모의 이성 교제이며 강의는 마주회 권사입니다.
이성 교제는 첫째, 저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성을 크리스천으로서 이성을 선택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이성 교제로부터 재혼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준비가 됐는가. 이별로 인한 자신의 그 상처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가슴 사랑이 치유해준다고 믿어서 기회가 올 때 쉽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별 과정에서 내가 너무 손해를 봤다 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정, 안정된 가정을 일으켜서 나도 좀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살고 싶다. 안정된 가정,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서둘러서 이성을 만나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상처 회복 전에 이성과 사랑에 빠져서 재혼하는 사람들의 70% 내지 80%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상처를 재혼 또한 이성과 사랑에 빠지기 전에 상처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상처를 회복하기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이 항상 자기 위주 또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어른, 싱글, 그러니까 홀부모와 부정적인 아직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아이들이 함께 다른 가정과 화합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재혼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에 그 융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벼운 문제도 큰 문제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상처 회복 없이는 이성에 대한 판단력이 어두워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요소, 잠재 요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빈 곳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갈급할수록 사실은 아직 판단력이 어두워요. 그래서 빈 곳이란 건 뭐냐면은 나는 너무 외로워서 이성이 필요해.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혼자서 벌어서 아이들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내 빈 곳을 채워주리라고 믿는가 하면은 나는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아버지상이 필요해.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는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럴 만한 배우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의 빈 곳을 채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기의 반성의 기회가 필요해요. 그런 개선이 없이는 아직 판단하는데 눈이 어둡죠. 눈이 어둡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 안질 뭐 이렇게 그 안질이 끼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을 적에는 그래서 안개가 그 안질이 벗겨지면은 우리가 눈이 맑아서 이성을 보는 눈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마 홀로서기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의 1%라도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그것을 반성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일을 예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 후에 성급한 사랑에 빠지면은 그 달콤한 달콤함에 취해서 반성을 통한 자기 성장, 자기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첫 배우자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문제로 또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둘째, 상처 회복 없이는 주는 사랑의 능력을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필요가 너무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물론 사랑에 빠지면 막 잘해주고 싶어서 막 그러지만 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롱텀으로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별한 사람일수록 더 주는 사랑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상처에 관심이 집중해서 남을 보살필 능력이 없죠. 셋째는 신뢰감이 없어요. 특히 이혼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우리 주위에 홀로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안 돼 보이는 사람 보면은 참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이렇게 반쪽이 떨어져 나가서 너무 안 됐네. 아, 어서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둘이서 행복해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반쪽을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면 물론 일시적인 상처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면성적인 그 사랑에 빠져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가 치유됐다고.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깁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이제 치유를 하고 시간이 간 다음에 그걸 풀렀다고요. 풀렀으면은 의사가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막 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제 부러져서 다음에는 더 힘들게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지 그렇게 치유받기 전에 완전히 치유받기 전에 막 쓰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공식인데 부족한 나, 반쪽인 나, 플러스 반쪽인 너, 부족한 너 하면은 이코르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되지가 않고 내가 힘든 뼈를 깎는 고통에 홀로서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가 되고 또 성숙해지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개선된 성숙해진 나와 성숙해진 너가 합해야만 행복한 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성교제전에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수련하고 홀로서기라는 것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간. 그래서 나의 그 자질,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발휘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고 이 몰랐던 나를 찾고 또한 나 자신을 성숙시키고 수련시키는 또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상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는 게 내적으로 외롭고 사회적으로 외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홀로서기를 통해서 홀로서기 시절에 좋은 대인 관계를 또 연마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재혼 가정을 이룩한 다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이성교제 전에 홀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트러스트, 신뢰 관계를 세워야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부모처럼 한 2년 정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처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걸 통해서 앵거, 분노하고 타협하고 또 우울증에 빠졌다가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그 용서의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새로운 삶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혼자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상처 치유가 한 2년 걸려요. 그래서 물론 치유 과정에서 부모의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져. 그리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할 적에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또한 부모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이 자녀들과 이러한 신뢰의 관계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내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데 재혼하려고 해 할 적에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엄마의 부모의 이성이지만 내가 트러스트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결정한 이성은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다 하는 그런 트러스트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성의 선택.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결혼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가 하면은 또한 큰 불행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특히 재혼에 대해서 재혼에서 실패한 재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주 선택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재혼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어떤 분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재혼을 하느냐가 굉장히 더 신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조건이면은 해. 서로 노력하면 다 돼. 그러는데 전문가 말은 적당한 조건에 노력하고 또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잘못된 이성하고는 그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조건 노력, 뜨거운 열정도 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성 선택의 그 지혜를 배우면은 실패, 재혼 가정의 실패의 가능성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물론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재혼 가정 이런 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의 그 신뢰 관계인지 이건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요. 남편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그 전에 사귀던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보이프렌드가 그분이 다른 스테이트에서 그분도 혼자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러니까 왔으니까 자연히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참 믿음도 좋고 좋으신 분이고 아이들도 믿음이 좋고 그 아들이 지금 전도사 되고 이제 이랬는데 다 좋은 가정인데 아 또 그분 남자분도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뭐 교제를 금방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찾아왔으니까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이것저것 도와주고 교제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홀부모가 된 다음에 다시 이런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또 아이들이 상처 회복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이성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엄마 말에 하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 엄마를 꼬시려고 지금 온 사람,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 장미를 보내면 딸이 저 고등학교 아이고 아들은 그때 대학생이었다가 딸이 엄마한테 보이기 전에 무조건 쓰레기 등에 팍 버린대요. 그리고 전화 오면 미나게 굴고 전화 끊어버리고 너무너무 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행복한 재혼이라 이성 선택의 길이란 건 첫째, 자기가 어떤 이성을 원하는가 한 그러한 것을 열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야 돼. 또한 그 열 가지를 이제 적어본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이런 거를 적어봐요. 그래서 열 가지를 적은 다음에 1, 2, 3, 세 가지는 내가 이거는 죽어도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재혼할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는 있으면 너무너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뭐 둘째.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열 개를 순서로 정해서 보면은 자기가 어떤 형의 남자를, 여자를 가장 원한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을 원한 그 대상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3년 그 정도 이제 내 아이를 이제 기르고 재혼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고통 중에 만났고, 또 그래서, 항상 저는 재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배우자와 헤어진 자는 그대로 있든지 그 참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고민이 돼서 그런데 내 가슴 속에는 나는 언젠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교회를 가면은 더 원해요. 나도 저분들처럼 나도 신앙 좋은 분하고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 아버지 격이 되는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끝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그렇게 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나님께 몇만 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재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혼과 재혼에 대한 미국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읽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17장 10절, 11절은 이혼 한자가 아니라 별거 한자의 경우였어요. 저는 한동안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아빠는 이미 다른 분하고 법적으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오는 건가? 그것이 옳은 건가? 하고서는 저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저에게 붙여서 한 10년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라고 또 그분은 하갈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전에는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우리 애아빠도 교리 공부하고 영세를 하고 그래서 성당에서 결혼을 했고 그분들은 몸으로 만난 아브라함과 하갈이니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절대 아니오시다래요. 그분도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은 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시대요. 근데 그 가정이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말이 안 버릴 저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을 보고 그러면서 저대로 내가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혼은 말라기의 죄라고 그랬지만 이혼을 허락하는 예가 두 가지인데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 싫다고 간 경우고 간음한 자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였어요. 그런 사람은 재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재혼을 하느냐 하는 거는 정말 바이블 성경에 의해서 거듭난 자, 크리스찬. 왜냐하면 가치관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과 이성교제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거듭난 자. 둘째는 사별한 자면 더욱 좋고 또 홀로 된 사람은 나같이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한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따라당겼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소개를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꼭 내세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겨우 맞는 사람이 지금 재혼한 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나와 공통된 점이 많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공통된 점이 많을수록 오랫동안 행복이 지속되고 또 안정된 삶을 살면서 또 서로의 기대감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공통점이란 건 뭐냐면은 살아온 배경이 비슷한 사람, 가치관, 또 생활 습관이 맞으면 좋지만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살다가 결혼해서 중요한 의견이 있을 적에 서로 그 결정에 비슷한 태도로 동의를 하기가 쉽대요. 그리고 큰 문제가 부닥쳤을 적에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사람이 재혼을 하면은 그 적응 과정, 처음부터 그 이해와 적응하고 타협 과정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충돌이 자주 있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났을 적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좋아서 만났는데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세 번 만나보고 관둬야지, 그 이상은 만나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 오냐면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대 꽉 얻어맞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아니면은 안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둘이서 하나님께 더 큰 몇만 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면은 하겠다라 놓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지금 현재 남편을 처음에 만나서 인상도 그렇고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만난 이유도 그 사람이 사별한 자고 또한 거듭난 자고 그래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만나서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귀뚱으로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떤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너하고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다. 그 사람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들어보니까 교회하고 직장하고 자식밖에 모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멋도 없고 말이야.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이, 중요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 우리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기르는 그 자녀 교육. 또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해요. 참 도덕적이고 또 자녀에 대한 그 책임감, 직업에 대한 책임감. 또 허영이 없어요. 검소하고 자기 내세울 줄 모르고 겸손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그런가 하면은 음악도 좋아하고 또 저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갈 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2년 반을 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돌을 이렇게 디디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나중에 2주를 있으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물론 찬송했고 우리 남편의 아이들도 너무너무 하라고 하길 원했고 우리 오빠도 보더니 또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혼으로 생각하고 했어요. 셋째,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어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에요. 특히 재혼 생활에서. 그래서 책임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대응관계 좋은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른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감,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은 재혼의 그 불화, 재혼해서 불화가 있더라도 자기가 결정한 새로운 그 행복에 대한 책임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좋다. 감정적, 정신적 또 이런 것이 안정된 사람. 그런 사람이 결혼 생활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 내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다 괜찮아. 그렇지만 나의 사랑이 그렇게 언컨디셔널하고 가들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다 누구나 부족한 게 많고 깨지기 쉬운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큰 결함도 내가 사랑해주면 치유가 되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일시적으로 달콤한 신혼 시절에는 그것이 치유가 된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재혼 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은 데서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성격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결함이란 속임수가 습관이 된 사람, 사기성, 거짓말 습관, 또 폭력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 자기 도취증, 나르시시즘, 또 그런 사람은 자기의 필요, 자기가 우월해요. 자기의 필요, 자기가 감정,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돼서 배우자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요. 중독증, 에딕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우리가 기도 멤버 중에 그 도박, 단도박, 그래서 도박 그 그룹을 지혜하고 개문한 그룹을 인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하면은 모든 에딕션 중에서 중독 중에서 마약이 제일, 도박이 제일 끊기가 힘들다고들. 성중독도 있고 매우 심각한 결혼 생활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끊고 또 다시 하는 사람도 또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을 변화시키고 대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직장 생활과 또 가정 생활을 파괴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그 연애하는 동안에 뭐 사랑에 취해서 다 뭐 일시적으로 끊어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죠. 또 정신질환, 멘탈 일네스, 이거 자신의 고통이고 가정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약이 아주 매 그냥 약이 참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일상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래요. 미국 사람 통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재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적으로 또 안정되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감정과 성격 또 이런 것이 건강을 지켜서 건강한 이성을 만나기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다섯째, 자신의 그 이성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친척,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믿음도 좋고 참도한테 여러 가지로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라면 불쾌해요. 내가 보기엔 다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물론 결함은 조금 있지만 그런다고요. 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만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하고 소외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정확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관적으로 내 이성을 본다고요. 로맨틱한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점도 굉장히 비중을 약하게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보고 냉철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잠정적인 그 문제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고려해서 넉넉한 시간을 갖고 교제하면서 결정은 좀 시간을 갖고 신속히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어떻게 재혼 대상자를 만나는가? 물론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환경 속에서 만나요. 교회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성 교제를 할 준비가 됐다, 이성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주위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죠. 저는 모르겠어요. 소개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만나면 그 사람 뒤 백그라운드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소개자들은요 좋은 얘기만 해요. 나쁜 얘기는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물론 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만나는 것이 좋아요. 더 많이 듣고 알아보고 서로 많이 교환을 하고 만나보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아 우선 만나봐, 케미스트리가 만나봐 뭐 이런다고요. 근데 그 케미스트리라는 게 뭔지요? 만나서 인상 좋고 뭐 들어보니 조건도 그만하면 적당하고 또 나한테 관심 있고 그럼 외로운 김에 정들어요. 사실 그래서 알기 전에 정이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보니까 나는 관심은 없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심심해서 저녁이나 먹어요. 그거 참 무책임한 일이에요. 무책임한 일. 왜냐하면은 그 나는 심심해서 만나지만 그 사람은 감정이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신중히 해야 돼요. 그냥 한번 만나보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신중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왜 혼자 됐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은 크리스천과 처음부터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재혼의 복잡성에서 가치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성교제의 과정으로부터 재혼까지의 결정. 이제는 이성교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혼 대상의 이성을 다각면에서 그 다각면의 입장과 환경에서 한 2년간은 교제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세미나를 이제 하고 그런데 어떤 데서는요 휴, 그러더라고요. 2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다들 점잖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교제를 해서 좋은데 어떻게 2년을 기다려요? 그래요. 근데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앙도 좋고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아주 고상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 번을 이혼을 했어요. 세 번을. 그 사람이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고요. 몰라서. 몰라서 그냥 감정이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럴 적에 재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해서 보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래서 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을 안 하려는데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혼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행복할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거를 다 알려면 2년 정도 있어야 돼요. 처음 6개월은요. 다 좋은 옷에다 제일 좋은 옷에 가서 제일 이쁘게 화장하고 또 가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요. 내 부모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내 자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 다 막 천국을 둘이서 날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구린내 나는 것도 다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재혼하면은 생각지 못했던 또 나쁜 점을 보고 애그머니나 한다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런 걸 주식하고 자식과의 관계, 직업의 관계, 대인관계, 책임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러 입장에서 기회가 많을수록 또 그 사람을 많이 알수록 재혼의 실망 또 이혼율이 줄을 수가 있어요. 급속도로 그 로맨틱한 감정 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좋아요. 내 감정. 내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 그래요. 막 감정이 강력해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면 뭐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뜨거운 감정이 나와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실수. 왜냐하면 이런 뜨거운 감정은 실수 많고 실망 많고 쉽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 만나는부터 나의 모든 과거사를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은 처음 만나서 밤을 새워서 자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금 나누고 신뢰감이 가면 조금 나누고 감정이 확 끌어올라도 절제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맑은 눈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한테 관심 있는가, 나를 한 인간으로 이렇게 존중하는가, 신뢰감이 가면 조금씩 나누고요. 또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나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이쁘게 했을 때도 보여주지만 화장을 안 했을 때도 보여주듯이 또 이런 면 저런 면 결국은 교제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처음부터 좋은 인상 주려고 하면 뒷걸음칠 수도 있어요. 겁나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소개자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아왔나, 왜 혼자 됐는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아볼수록 훨씬 나중에 그 실망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을 보고 그걸 내가 고쳐줘야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못 고쳐요. 못 고쳐. 절대로 나는 남을 못 고쳐요. 결혼하면 더욱 못 고치고요. 그래서 그 나쁜 점을 고쳐줘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저 기가 막힌 나쁜 점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결혼 후 괜찮아지겠지는 절대로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결혼 후는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 교제의 과정 둘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사랑의 기초를 세우자. 모든 대인관계가 대화가 가장 중요하듯이 그런데 또 더러 부부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정말 속에 있는 친밀한 대화를 못 나누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자신의 느낌, 생각, 자기의 꿈 이런 내면을 전부 열고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 이성교제에 서로 정말 로맨틱하고 사랑할 때예요. 그럴 적에 서로 그러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요. 나하고 연애할 적엔 참 속에는 얘기도 많이 오는데 아, 결혼하고 얼마 지나니까 그냥 얘기가 없어요. 침묵.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서로 정말 로맨틱하고 사랑하고 그럴 적에 서로 내면을 열고 열린 대화를 내면의 대화를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재혼을 한 다음에 그게 습관이 돼서 서로를 정말 쉐어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한 가족관계의 융화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좋죠. 근데 듣는 것이 훨씬 말하는 것보다 좋은데 이 들어주는, 듣는 것을 즐기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비판을 하지 말고요. 절대로. 그렇다고 동의를 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가 아니라 어저께 제가 자녀 교육에서도 대화법을 말씀했듯이 상대편이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아,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두 사람을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깊은 내면의 아픔, 두려움까지도 꿈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셋째, 이성교제 중에 열정적인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키워보자. 이거는 충분한 교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면은 전부 다 좋아 보여. 그냥 기분이 상승해가지고요. 로맨틱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러한 기분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흠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를 중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동반자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뜨거운 열정은 노력하지 않아도 좋으면은 서로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져요. 동반자로서의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동반자로서의 성숙한 사랑은 노력, 인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사랑과 함께 지속적인 따뜻한 보살핌,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 또 이러한 그 깊은 사랑이죠. 사랑과 우정,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신뢰해주는 주는 사랑, 이러한 성숙한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매력을 서로 느끼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알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허물없고 친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감정의 강한 힘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그 큰 결점을 보는 눈이 보는 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적당히 합리화하게 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또 정이 들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잘 알기 전에 재혼의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만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열린 성적인 관계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시간이 그런데 많이 뺏기다 보면 서로 정신적인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없어지죠. 다 뺏기죠.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르고 쉽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자제력, 인내는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이성과의 이성교제는 금물. 이건 뭐 말하면 그거죠.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저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쉽게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제가 시카고에서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을 봤어요. 그런 사건을. 피해자의 말도 들어봤고. 근데 우리가 혼자, 특히 여자들 혼자 살다 보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집안에 뭐 어려운 이사 갈 때 또 자동차 뭐 수리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안 됐으니까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사실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저분이 참 친절하게 내가 이사 갈 때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면은 그거는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그 자꾸 도와주다 보면 부인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괜히 자기를 위해서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 이 혼자 되면은 예민 이렇게 대인 관계에 예민해져요. 그리고 예민한 것이 자기 입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혼자 살 적에 참 예민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소셜룸에서 이렇게 있으면 물론 다른 분들이 그 젊은 여자가 저는 애가 넷이니까 쫄망쫄망한 넷을 맨날 끌고 다니니까 안 돼 보였겠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분은 쏜살같이 부인이 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낯으로 그래요. 그러면 아 저렇게 그러니까 내가 남의 남편하고 얘기하는 것이 저분이 그분의 남편인 것이 아, 그분한테는 이렇게 받을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근데 한 번은 그 여자분이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암이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분이 물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다른 유부남이 나한테 말을 걸면은 되도록 피하고 또 뭐 1분, 2분 이외에는 절대로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픈데 다 여성교회에서 병문안을 가자 그러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분이 혹시나 그분한테 이렇게 물론 뭐 그 이후에는 내가 말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부가 함께 도와줄 적에는 도움을 받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는 악질이야 저렇게. 근데 그러면 그 남자분도 부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의로 도와주고 선의로 하는 마음이 나중에 악의 결과를 만드는 수도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해 보면은 유부남하고 교제를 하는 싱글 머들이 뭐냐면 우리는요 운명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뭐 그리고 제가 뭐 그 이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분하고 나하고만의 일이에요. 절대로 이혼을 안 시킨대요. 근데 벌써 이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와이프한테 옛날 것처럼 사랑하겠어요, 와이프를? 근데 다 자신의 책임이에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부남과의 이렇게 유부녀 결혼한 사람과의 이성교제는 하나님의 법으로나 사람의 법으로나 불법이에요. 불법은 무서운 거예요. 불법은 벌이 딸러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가 3대 간다 그랬어요. 또 자녀들 콩이 콩을 낳는다 그러죠.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못 돼요. 비밀하지만 다 결국은 알게 돼요. 자녀들에게 본보기도 못 되고 자녀들에게 자녀들과 나에게 오는 축복의 길을 막는 거고요. 거짓말 자기가 불법을 행하면은 거짓말을 해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가정의 파괴범이에요. 가정 파괴범은 불법 중에서도 중범죄예요. 그래서 이 중범죄 나 이게 정말 자신의 자신과 내 자식의 앞 나와 내 자녀들의 앞길 축복을 막는 이게 아주 큰 중범죄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좀 미리 알면은 더 좋죠. 다섯 번째, 재혼 전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나누자. 참 재혼의 큰 문제예요. 이게 재혼 생활의 그 충돌에 수입의 높낮은 그 수입의 얼마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관리의 태도, 방법, 책임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재혼한 다음에 그냥 깜쪽같이 얘기 안 했다 재혼한 다음에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 나는 뭐 우리 딸의 그 대학 학비까지 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남자분이 아, 그 뭐 애 아빠는 안 대줘요? 애 아빠는 안 대줘요. 그러니까 내가 해요. 뭐 그걸 무안해서 그럴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이 좋아요. 또 나는 우리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각자의 과거의 경제 관리 습관에 따라서 재혼 생활에 이것이 도움이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알리고 빚이 있는 사람이 빚 있는 것도 알리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나중에 이제 재혼 생활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어떤 그 제가 이제 집도 있고 좀 재산이 있는데요. 우리 제가 그거를 딴 데다가 좀 돌리고 그걸 갖고서는 알리고 그 재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거야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재혼할 사람한테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 마음대로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가 또 제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내가 나는 나대로 이렇게 내 속을 차려야 되잖아요. 속셈을 그래요. 그래서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재혼을 하세요? 이혼의 가능성이 있으면 재혼을 하지 말아야죠. 재혼을 신중히 해야죠. 여섯 번째, 홀부모의 이성교제와 자녀들의 관계를 이해하자. 이성교제 전에 물론 아이들도 상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신뢰의 관계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우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은 호기심이 많아요. 또 아이들은 부모가 이성교제 한다면 호기심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내 스텝파들이 될 것인가? 벌써 그렇게 그냥 빠른 속도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두려움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아주 예민해서 친구 보기에 창피하다고. 데이트하는 거는 우리 젊은 그 뭐 언니나 오빠가 하든지 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데이트한다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교제를 데이트를 하면서 둘이 좋으면요. 괜히 아이들도 만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론 비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애들한테 뭐든지 자세히 얘기하면서 너무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자주 애들 만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인볼브하다 보면 한 식구처럼 친해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혹시 깨지면 재혼을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은 또한 결혼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자세히도 얘기하지 말고 너무 비밀리하지도 말아야 돼요. 비밀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딸한테 우리 딸이 뭐 대학생이고 뭐 이해심도 많아서 막 자기가 익사이트해서 딸한테 시시콜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딸은 딸이에요. 그런 얘기는 친구나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리고 또 결혼의 언급은 확실치 않은 한 삼가하는 게 좋아요. 괜히 자기가 혼자 익사이트 해가지고요. 와서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럼 괜찮은 것 같아. 나 결혼할까? 괜히 그 아이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요. 세 번째, 이성교제 기간 동안 시간을 관리하고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공정해야 돼요. 이것은 나를 위한 데이트를 하는 거,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데이트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또 사춘기 아이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혼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꿈이 뭐냐면은 언젠가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시 화합하기를 바라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쾌해요. 질투한다고요. 아빠를 대신해서 질투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이혼한 가정에서는 이혼으로 해서 맞으면 여자 입장에서 아빠가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데이트를 하면은 엄마도 언젠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사랑을 내 사랑은 엄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떤 엄마가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그분하고 뭐 달콤하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자꾸 방해하니까 아이가 아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막 그런다. 저리 가라. 그러면 아이는요 굉장히 엄마는 이제 데이트하더니 그 사람은 중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 전화를 나중에 하겠다는 자꾸 하고 아이한테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은 좀 뭘 하고 있다가 내가 15분 있다가 너한테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야지. 보면서 저리 가라고 막 눈짓을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못 가져요. 또 그래서 네 번째 부모의 이성과 자녀들의 만남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결혼도 이제 결정을 해가고 아이들도 만나주게 해줄 적에 괜히 그냥 아이들한테 예 매너 뭐 가리키고 말이죠. 갑자기 또 뭐 옷은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해가면서 막 너무너무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인상을 주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안 가요. 왜 저렇게 우리 엄마가 저러나 해가지고. 그리고 만나서는 아이들 위주의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아이들에게 더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두 분이 손잡고 애정을 표시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그 이상해요. 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가 뽀뽀하고 허그하고 그러는 거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예요.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초혼과 재혼은 달라요. 결혼 약속 후에는 물론 예비 가족의 즐거운 모임, 서로 친숙하게 일부러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같이 지낼 수 있고 크리스마스도 같이 지내고 서로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도록 미리 예비 가족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죠. 또 다섯 번째, 재혼 결정은 먼저 두 집의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아요. 이모 또는 할머니를 통해서 들으면 애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재혼을 하면은 부수적으로 애들이 같이 재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리고 이거는 패키지 결혼이라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대 가족이 결혼하죠. 물론 내가 내 자식을 기르지 않고 내 다른 배우자가 기른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인볼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요한 가족의 멤버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내가 그 사람하고 재혼하기로 했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 가족관계, 새 생활계획,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며 한 가족의 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그러고서 호기심,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긍정적으로 두 가정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면은 분명히 좋은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 재혼 결정 후 전문 상담인 혹은 목사님께 그 혼전 상담, 프리메리탈 카운슬링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아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받는데 요즘에도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그 프리메리탈 카운슬링 혼전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혼전 상담을 함으로써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던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실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재혼 후 일어날 문제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고 예비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둘이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얘기니 둘이서 좀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이런 대화도 열린 대화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재혼에 대한 막연한 그냥 모호한 기대감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재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어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지 혹은 융화하기 어려운 관계다 하는 것을 깨닫게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혼전 상담으로 이혼율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또한 충분한 시간에 갖고 교제함으로써 이혼율을 줄일 수가 있죠. 여덟 번째,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혼은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평생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뭐 둘이서 도저히 살 수 없으면 이혼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재혼하는 사람과의 생활 태도가 달라요. 결혼은 법적인 이 언약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 지난번에 언젠가 봤더니요, 재혼을 하는데 내가 재혼 대상자가 나와 재혼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옛날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좀 격상 높은 전 어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이렇게 좋은 더 좋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성교제하고 재혼하는 사람의 90%가 또 불행하거나 실패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요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신문에서 스크랩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썼는데 뭐 LA에서 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절대 만나서는 안 돼. 미안해요 남자분들한테. 제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남자 20가지 이 재혼에 관해서 입만 열면 허풍, 신용도 없고 의리도 없는 미스터 뻥, 세상 만사 뜻대로 마음대로 무책임의 달인 미스터 헐렁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실속 없는 백과사전 미스터 아는 척, 동네방네 신출김을 바쁘다 바빠 미스터 공사다망, 세상 여자는 다 내 거야 건들지 마라 미스터 카사노바, 죽으면 입만 동동 24시간 나불나불 미스터 주둥이, 곧 죽어도 폼생 폼싸 미스터 과시, 말솜씨만 예술적 경지 미스터 음유시인,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미스터 주먹대장, 따뜻하게 미소짓지만 입만 열면 날카로운 칼 미스터 비평가, 넘치는 친절 뒤에 숨어있는 검은 속셈 미스터 119 구조대, 넌 오직 나 혼자만의 것 누구도 접근 금지 미스터 독점욕, 타고난 에고이스트 불치의 왕자병 환자 미스터 나르키소스, 내 마음 갈 곳 없는 잃은 갈 곳을 잃은 우물한 개구리 미스터 길 잃은 철새, 앞뒤 좌우 꽉꽉 막힘 글을 보면 열통 터진다 미스터 벽창호, 최근 눈 취한 눈 크게 떠봐야 더 흔들리는 세상 미스터 술고래, 엄마 품에 안주하는 영원한 10대 소년 미스터 피러팬 등등. 그러니까 마마스 보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